Okay, this morning I want to look at where do human beings fit in the universe.
오늘 아침에는 이 우주 가운데 인류의 존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물음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In the last 30 or 40 years, science has become interested in our existence.
30-40년 전부터 과학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And so this anthropic principle is a way that which science is dealing with our existence.
그렇기 때문에 이 anthropic principle이라는 엔트로픽 원리라는 것은 우리 과학이 우리 존재에 관해서 갖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과학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o, anthropos is a Greek for man or human.
안트로포라는 그런 접두자는 anthropology 아시죠? 인류학 할 때 그 인류를 뜻합니다.
Okay, let's look at the standard model of science. Let's look at and study carefully what are the things that science believes about the universe and our place.
그래서 이 표준적 과학이 말하는 인류의 근원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Okay, so the first thing is that the universe started with what they call a big bang.
첫 번째는 이 우주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빅뱅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So it's actually a funny term, derogatory term in fact, introduced to illustrate what happens at the beginning.
그래서 저 빅뱅이라는 용어는 아주 그 재미있는 좀 웃기는 용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w the Big Bang happened approximately 12 billion years ago.
빅뱅은 약 120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Then there's an explosion, there's a lot of gas, and then small inhomogeneities, which means small irregularities, you know, in the hot gas, as small as one part in 100,000, act as seeds to form galaxies and stars.
그래서 그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저기는 균질성이라 그러는데, 이 그 작은 그런 그 부성 물질자들이죠. 그 뜨거운 가스가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 안에 작은 입자 구성물들이 그것이 은하계의 구성을 하는 하나의 그 이 뭐죠? 씨앗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Yeah, this is quite an exact number, one in 100,000, because if it's smaller, we would never have galaxies. If it's bigger, then the galaxies, the whole universe would have collapsed again into itself.
저기 그 10만 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 사이즈가 더 작게 되면 우주가 형성이 되지 않고요. 그보다 더 크게 되면 우주가 그 갑자기 그 뭐죠 은하계에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n fact, that is a remarkable number because from measurements, that's approximately what we find to be true.
근데 저게 아주 놀라운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특정 계측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already, the question is why is it so remarkable?
그래서 문제는
Why so special?
예, 질문은 뭐냐면 왜 저런 놀라운 숫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And as we explore the science, we see there are a lot of special or remarkable facts.
우리가 이제 그 과학에 있어서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Now, as a Christian, those remarkable facts are because God exists.
이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실들은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But I will show you how the non-Christian world solves the problem.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비기독교 세계가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 나가는지를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Okay, so we have stars. Now, what happens now is a little complex. And I've listed it here.
자 이제 별들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복잡한데요. 그런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은하계가 이제 형성됩니다.
The universe is mainly hydrogen.
그 이 우주는 대부분 다 수소로 이루어졌습니다.
And that's one. Single proton with an electron.
그것은 뭐죠? 그 이 전자 하나에 그 다음에 그 프로톤 핵 하나 핵 하나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한 구성물입니다. 수소가 okay. 그렇죠?
But we are made of heavier elements. We are made of carbon and nitrogen and oxygen, for instance.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그런 입자들로 구성돼 있죠. 우리는 그죠? 탄소,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수소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So what's the standard explanation for how these heavy elements came about?
그래서 표준적 어떻게 이러한 무거운 입자들, 무거운 물질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과학의 모델은 바로 이렇습니다.
Well, when the gases collapse because of gravitation, the gas collapse, it gets warmer and gets hotter.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이러한 가스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했을 때
then you get nuclear reactions occurring.
그래서 그때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스들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A good example is the sun. The sun works because of nuclear reactions.
예를 들 좋은 예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바로 이런 핵 반응에 의해서 열을 발산하는 그러한 행성입니다.
Converting lighter elements like hydrogen into heavier elements in a process called burning.
그래서 그 작은 무게가 가벼운 그런 입자들을 이제 무게가 무거운 입자들 왔어서 process called again
burning.
아, 오케이. 그것을 태우는 그러한 첫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Now when a star runs out of fuel, when it runs out of fuel, it will collapse on itself.
그래서 이 별들이 그 자체적으로 더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원료, 재료들이 다 소모되었을 때 그때 붕괴가 일어납니다.
And
별 자체가
and what happens in that process is that some stars explode.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게 붕괴가 되냐면 별이 붕괴가 되면서 어떤 별들은 이제 이것이 터져 나갑니다. 터지게 되죠.
So this is called a supernova or supernova explosion.
이걸 보통 우리가 가르쳐서 슈퍼노바 폭발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슈퍼노바라고 슈퍼노바 폭발이라고.
Now what does that do? That ejects these heavier elements back out into space.
근데 그렇게 폭발할 때 이 무거운 물질들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터뜨려 버립니다.
And the material that's ejected is now recollapses later on, but is heavier.
근데 이렇게 터져 나간 이런 무거운 입자들이 나중에 다시 뭉쳐들고 모여들게 됩니다.
And so eventually there are protoplanets, there are planets built around new stars with the heavier material in it.
그래서 이 핵 별들, 핵 그 위 뭐라 그러죠? 핵 별들의 주변에서는 이렇게 좀 더 무거운 그 위성들, 그런 다른 별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Okay. And this is the standard model. This is how people. This is a story that people have put together.
Okay. 이게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어떻게 별들이 생성되고 다시 행성들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그런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Okay. So you get the heavy elements going into new planets, protoplanets.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이 이러한 핵융합이나 이런 그 폭발을 통해서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 단계 행성이라고 그러죠. 행성의 전 단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Now, it's a nice story, but there are a lot of details missing.
아주 멋진 이야기지만 여기에 그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And this is, I mean, this is okay, but detail is hard, of course, because detail. What do you call what we say?
Detail. I thought you said data.
No, detail.
Okay. 이 중요한 표 세부적인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이야기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겁니다.
Okay. So, all right. Now, what happens next?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Right. Now, once you have the basic atoms. You can start developing complex molecules.
그래서 여러분이 원자를 가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분자들을 그러니까 복합적인 분자들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gain, there's a lot of detail missing.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부적인 많은 세부적인 그런 설명들이 좀 빠져 있는 겁니다.
But imagination will tell you that these smaller molecules can form bigger molecules.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우리 그 작은 그런 분자들이 좀 더 복잡한 그런 다른 분자들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kay. This happens in space first of all.
첫 번째로는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So if you can actually detect organic molecules in space. Okay.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이런 유기체적인 분자 구조를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우주 공간에 유기적인 분자 분자를.
And the belief is in fact that complex molecules came to the planets or organic molecules came to the planets from space.
그래서 어떤 설명들은 이러한 그 유기적인 분자 구조가 우주 바깥으로부터 행성으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Now, that sounds good, but it's very difficult to believe.
멋진 얘기지만 믿기는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Many people argue that life, the complex molecules that make us up, came from outer space.
Modern science, they say.
Modern science. Many people.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복잡한 분자 구조는 이러한 우주 바깥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And they came through meteors and comets. So they accreted when they're in space. They collect the complex molecules. And if they crash into Earth, then these complex molecules are available.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유기적 분자 구조가 유성이나 아니면 혜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이렇게 묻어나갔고 그것이 지구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이런 복잡한 유기적 분자 구조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ut it's not as easy as that because if you enter an atmosphere like Earth, it burns up.
근데 그 설명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면 대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타버리잖아요. 그게.
So it's interesting, but it's also imaginative.
재미있는 얘기지만 좀 상상력이 발동된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Okay. That's what I've just said.
이제 혜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The seeding of planets. You know, putting it down. So life comes from outer space.
그래서 그 이 생명체가 우주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뭐 행성 위에 씨 뿌려졌다 이렇게 착화됐다 이렇게 보는
생각하는 거죠. And so if we believe the standard scientific model, all of us have been made out of stardus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적인 과학의 표준적인 모델을 따르자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주의 먼지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So it's very romantic.
아주 로맨틱한 스토리죠. 낭만적인 얘기죠.
So next time you look into your boyfriend or girlfriend's eyes, you can say, "You remind me of Stardust."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 친구나 여자친구를 보면, 아, 당신은 이 별의 먼지로 구성되어 있군요. 나에게 별의 먼지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 scientific model would say that was true.
아, 근데 이제 과학의 모델에서는 그게 사실이다. 별의 먼지로 당신은 구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Okay. And so now we're on Earth now. We imagine all this has come down. Now we're going to talk about development on Earth, life
자,
on Earth.
이제 우리 지구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되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And so the story now, the story goes on and says that there were clay structures, perhaps, and they facilitated or made possible how the organic molecules joining to form a membrane.
What's the clay structure?
Clay, it's just clay, it's earth. Clay, clay, you know, earth, your clay, clay.
그래서 여기 흙에 있는 그 흙 구조 있잖아요. 흙 구조가 이러한 유기체, 생명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제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And so you get the standard story is that you end up with a wall, a cell wall. You see, all cells have got walls. You keep things inside. And so the primitive cell walls, it is thought, and again, it's part of the story, is somehow or other was formed through maybe clay in a pond, in a pond somewhere. That's the standard story.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준적인 모델에 의하면 이런 어떤 그런 벽 같은 그런 구조 가운데, 예를 들면 뭐 연못이나 이런 어떤 진흙의 구조 가운데 그런 것이 쌓여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떤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줬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Now I have great difficulty with this without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 없이 이런 설명들은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ut I can well imagine God doing interesting things. But it has to be somebody doing it.
물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재밌는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제3자의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kay. And so we get the early proto cells or simple cells.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순 그 세포를 이제 초기의 단계에 이 세포 전이 단계죠. 전이 세포라고 볼 수 있죠. 전이 세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ut the truth is that no cell is simple.
근데 정말 그 실제 진실은 뭐냐면 어떤 세포도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Okay, then you get the cells replicating, dividing.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세포가 이제 그 자기를 복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And then life begins.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And then this life evolves.
그리고 이 생명체가 진화하죠.
Through natural selection.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죠.
And by the environment changing slowly and adaptation, these cells begin to divide and to differentiate and to make animal life.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러한 그 세포 구조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 되면서 다른 환경 속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다른 어떤 그런 모양체로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물의 생명이 진행된다라고 진화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nd so microbial life appears on Earth about 3.5 billion years ago.
Microbes라는 그런 단세포, 이 고대 단세포 생물은 35억 년 전에부터 이 지구상에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And then we get an explosion of life about 500 million years ago.
그리고 캄브리아 익스플로전, 캄브리아 폭발이 있다 그러죠? 보통 5억 년 전에 100만, 1000만, 5억 년 전에 이 캄브리아 이 폭발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Suddenly, we have fossil records, and suddenly we have a whole lot of different animals and species.
이 폭발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갑자기 생물체가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 생명체가 갑자기 확 그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Now, by suddenly, I mean a few million years. But...
제가 말하는 것은 몇백 년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몇백 년, 몇백 만 년 기간 동안 이런
But it's quick. It's if you look at the long age of the universe, it's a very tiny it's a very tiny period of time.
그래서 이게 몇백만 년이지만 몇백만 년이지만 이게 아주 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렇게 됐다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우주라는 전체 그 큰 긴 시간에 비하면 이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러한 생명 개체 수의 그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Alright, now we have human evolution, so we get animals evolving, and what the standard model is again, the standard story perhaps is better, right, is that hominid, that's our ancestors, diverged from apes about 8 million years ago. Okay.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이제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이 이제 갑자기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가 진화하는데 그 표준적인 과학 모델은 이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로부터 800만 년 전에 이렇게 파생되었다라고 봅니다.
And what we find in the fossil record is very thin. There's not a lot.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그런 화석의 그 종류수는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But we see features, some features which are similar to modern human beings. This is called anatomically modern human, and I'm going to use this AMH.
그래서 우리가 그 화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근대인 인류의 그 뭐죠? 그 해부 구조, 해부와 해부적인 그런 골격 구조와 이 뭐죠? 인류의 조상의 골격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AMH라는 단어 쓸 때는 그러니까 근대 인류의 해부 구조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Now the evidence is not strong. But there are skeletal remains which point to this possibility.
Okay. 그 증거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인류의 어떤 해부학적인 골격 구조를 지칭하게 할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 그 골격 구조 해부학 그 화석적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And so, first evidence of anatomically modern humans—that's people like us. That's people like us. Maybe let's just explain what we mean by AMH.
아, 이 AMH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Okay, a high forehead.
예, 여기 보면 여기 그 앞에 앞니마
These are not strong. There's not a strong ridge here.
여기
right?
보면
You feel there's not a strong ridge.
다 아시죠? 원신들 보면 여기가 ridge. 탁 튀어나오잖아요, 눈이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눌러앉은, 주저앉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곧 근대 인류하고 비슷한 그 인류입니다.
And if you look at a gorilla, you'll see that this is slanted and this is much heavier. And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in the jawbone, the jawbones.
그래서 okay. 여러분 고릴라를 보면 고릴라는 이 앞니마가 튀어나오지 않고 앞니마가 죽고 이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대신에 인류는 뭐냐면 이 앞니마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눈 위에 골격이 죽고 그 다음에 이 턱 근육, 턱뼈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턱뼈가 이제
And so we are different from the apes. Our face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e apes.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 들과는 다른 우리가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Okay. So now, first evidence in terms of skulls, again fossilized, fossilized skull, dates back to 100,000 years, maybe. Well, There was a discovery claimed only a few months ago to go as far back as 195,000 years, but 100,000 years plus or minus.
Okay.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러한 그 이 골격 그 두개골 화석이죠 물론 화석 그 두개골의 그 첫 번째 그 증거물들이 보통 1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19만 년 전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만 년 전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Now, it's important to see that whilst I think this is a an interesting story, nevertheless there is data which Christians have to think about.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Okay. And so the first thing I guess that you would immediately feel perhaps is that you know the dating is wrong.
Maybe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저 그 연도수 측정이 잘못되지 않은가 하고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And I'll say a little bit about dating in a few minutes, I think, because it's rather important. You see, what I want to do as a Christian is to be honest.
제가 이제 이 연도 측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취할 태도는 정직하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And so, I think many people think the story is interesting and imaginative, you know, but not necessarily right. Right.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고 상상이 풍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However, you know, things like even though there's not a lot of evidence, it's certainly there is evidence to suggest that human anatomically modern human beings are old. They're young. 100,000 years is nothing, you know. But you know what I'm saying. They're very young on the time scale of the universe. They're extremely young, you know. But on the time scale of some of our biblical thinking, right? There seems to be a discrepancy there.
Okay.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그 증거들이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10만 년 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우주나 지구의 어떤 진화의 단계라는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류의 그런 근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 연도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There is some evidence, although this is very a big question mark ther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re was social behavior as early as 40,000 years ago, but that's highly, you know, that's hotly debated. You know.
저기 보면 그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한 그러한 인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시 인류가 4만 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 문제 제기도 많고 토론이 굉장히 심각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Now, by social behavior, I mean in graves, in burial ritual. Okay, putting nice stones neatly, or you know, doing something which appears deliberate. In some way, recognizing death.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회학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그 죽은 자에 대한 무덤을 만드는 그 뒤에 어떤 그런 것들을 치장함으로써 무엇을 놓음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의도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Okay. Now. Yeah,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change to another set of slides now because I wasn't actually thinking of doing this, but I want to say a little bit about dating, and I can give you the the thing later on, I want to say a little bit about dating, because immediately you say, well, how can you have such, you know, how can you have such old dates? Because that's already there, you know, in your mind. I want to say a little bit about that before I continue on with this anthropic principle. I think it will be helpful if I do that. So give me just 5 minutes to move to another set of slides.
그 연대 측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이 인류의 탄생이 그렇게 오래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연대 측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계속 인류의 진화 이런 부분들을 좀
I gave a series of lectur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At a local university in the last semester, and so these slides come from there.
제가 지난 학기 동안에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런 그 주제로 그 시리즈의 강의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Okay, let's spend a little time looking at this because so many of our issues are related to this, really. You know, in terms of understanding.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그 작업들이요, 이러한 그 연대 측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kay, so it's important to see that there is no absolute clock.
절대적인 시계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But there are there's a reasonable case for a clock, a big clock, you know, a clock that's old. Okay?
그러나 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시각 혹은 시계 같은 그런 방법들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Now, let me present that case to you.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And I'm not a geologist, so I'm not actually going to talk geology at all. I'm going to talk physics.
저는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질학자의 관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체 물리학자로서 여러분.
Yeah, there's a lot of debate in geology and you know fossil records. I put all that to one side as a physicist.
저는 그 뭐 화석의 연대 측정이나 이런 그 지질학적인 어떤 그 토론들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좀 저쪽으로 밀어넣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리학자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Okay. To think about before coffee.
그 커피를 마시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Okay. Evolution and the story that I've given you involves the story I give you involves huge amounts of time.
이 진화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점차 진행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Okay. A large amount of time makes sense of the fossil records and the existence of dinosaurs. And a prehistory. In other words, you know, there are. Whoops, I'll go back. I hit the wrong button.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요, 우리가 보통 보는 화석 기록이나 아니면은 공룡의 그런 존재나 아니면 선사 시대의 그런 존재 같은 것들에서 말이 되게 만듭니다.
And
긴 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이.
There's lots of evidence for dinosaur forms all over the world.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룡의 흔적들이 온 전 세계에 거쳐서 다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걸 알죠?
These slides are not there's more in these slides. I'm going to skip over some things, but let me say that the creation science movement recognizes that long time challenges the literal reading of Genesis and challenges from their point of view the truth of scripture.
그래서 창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긴 시간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좀 거부하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 창조과학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 성경의 어떤 진실성을 이 과학이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창조 과학은.
And I'll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on Friday.
제가 금요일 날 창조 과학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There's too much to do.
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서요.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Okay. Anyway, just that's the real crux for not just for people in creation science, but for a lot of Christians, that's the real crux.
그러니까 창조 과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과학을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좀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let me say immediately that the problem is that this long 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some Christians, if it doesn't agree with the Bible, it challenges the truth of the Bible. That's the real issue.
그래서 right. 예를 들면 창조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실성 그 자체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yes, 긴 시간이요, 긴 시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성경의 진실성 자체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Now I don't think it does.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긴 시간이 okay.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진성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nd I'll explain on Friday.
네, 제가 금요일 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ll right, okay. Okay, let's look at the evidence. Extant means existing evidence. Okay, extant evidence.
자, 물리적인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러한 그 증거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거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Now, there are basically two clocks that we can examine.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계, 측정 시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The first one is the so-called expansion of the universe.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의 팽창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Hubble in 1929, Hubble discovered that the galaxies are all moving away from us.
허블이 1929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은하계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Now, if you imagine that's where the Big Bang comes from. If you imagine that if you work backwards and you say, well, what was the starting time of that expansion?
자, 여러분, 그러니까 팽창을 해놓으니까 그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오는데 그걸 거꾸로 돌리게 되면 뭔가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 생기겠죠.
Now, I don't want to put poor Jun Hong through this, but it's basically 12 by 10 to the 9, which is 12 billion.
그러니까 보통 그 우주가 120억 년, 맞죠? 120억 년 전에 이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Okay, so it seems in Korean that numbers are very are different.
Numbering is different, so you have to retranslate.
Okay, alright, okay. But anyway, this is the number that everybody uses.
예, 보통 저렇게 12의 10의 9승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kay, so the idea is that the universe expands, and you can ask yourself the question, well, how long ago was it? At the beginning, you know,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것이 팽창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Now the other physical clock that we can use, and we're looking for clocks because
우리는 시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물리적인 시계, 시간을 연대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계는
the other clock we can use is called radioactive dating.
방위 이거 뭐죠? 방사이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이죠. 동위원소 측정이라고 얘기하죠.
Okay, now, immediately people think of carbon 14. Forget carbon 14. It's really not in the game.
여러분이 아마 그 carbon 탄소 14번, carbon 14을 이렇게 생각해서 방사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실 텐데 카본 14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거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And from radioactive dating, we can it suggests an age of the Earth which is longer than 2.5 million and as much as 4.5 billion.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그 지구의 나이가 아 2억 5천만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 이 우주의 나이는 아니구나 45억 년. 그래서 45억 년 전이라고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그러한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So the Hubble law is for the universe.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 우주 시간을
And radioactive dating tells us something about the earth that we live on.
그리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그 시계로서는 우리의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측정할 때 했습니다.
Alright. I don't want to spend huge amounts of time on this, but I do want you to understand what radioactivity is. Now, how many of you know what radioactivity is
여러분,
already?
방사성이 어떻게 방사능 동위원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Yeah, no. So 많은, one person understand. 예, well, maybe I should 사람이... just spend a little time explaining what radioactive decay is.
저기 그래서. 이 방사능이 방사능 이 디케이는 뭐라 그러죠? 이감감 뭐라 그러죠? 감태기야. 방사능 감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o when you leave Le Brie, you can all study physics.
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커피 드시면서 물리학을 좀 공부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a very simple model of an atom which is wrong. but a simple model is to assume you have a nucleus and you have electrons on the outside. Okay. This is wrong, but it's a good interesting one.
이게 잘못된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원자의 어떤 그 근본적인 모델을 얘기할 때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So an atom is made up of a nucleus.
그래서 아톰은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됐다.
And electrons.
그리고 전자로 구성됐다.
Now the number of protons.
프로톤의 숫자는요.
Determines the number of electrons. Why? Because protons are positive, and there must be an equal number of protons to electrons if you're going to have a neutral atom.
그래서 프로톤의 숫자는 그 전자의 숫자와 똑같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자의 프로톤이 양성이기 때문에 전자와 이 그 양성과 전자가 똑같은 숫자로 돌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숫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톤의 숫자가 전자 숫자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Electrons determine the chemical structure of everything.
근데 이 전자는 이 화학적인 구조, 모든 것의 화학적인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Because the electrons cause the bonding to make the molecules, to make big molecules.
왜냐하면 이 전자가 이 좀 더 큰 그 분자 구조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화학적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So the number of protons determines the number of electrons.
그래서 이 프로톤의 숫자가 일렉트론, 이 전자의 숫자를 결정하고요.
This causes the binding, and this determines what element it is.
그래서 이 전자 이 구조는요, 그 이렇게 서로 결합되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핵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So if you have one proton, you have hydrogen.
그래서 여러분이 핵이 하나면은 수소죠.
You have two protons.
핵이
you 두면은, have helium.
응? Helium. Okay.
Helium.
아, 두 개면은 헬륨, 그렇죠? H2, helium.
And so you go up. Hydrogen, helium, lithium, beryllium, boron, carbon, nitrogen, oxygen, neon,
아시죠, 이거 다?
fluoron, sodium,
이거 다 했잖아요. 수헬, 뭐 어쩌고저쩌고. 수소, 헬소, 리튬.
It doesn't matter. You just go up in what in
color. 그런 식으로 계속.
And that makes the element.
그렇게 there 해서 이 원소들이 구성되는 겁니다.
And there are 92 naturally occurring elements.
보통 우리가 92개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소들이 있다라고 보죠.
Uranium is the heaviest.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원소죠.
And it's also naturally radioactive.
그리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볼 때 자연적인 방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소라고 봅니다.
Okay. So, here we are. Hydrogen, helium, lithium, beryllium, boron, carbon, nitrogen, oxygen, and so on.
여기 있죠. 헬륨, 리튬, 베리움, 뭐 그다음에 탄소, 질소, 그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Now, what I haven't said is that in the nucleus is also another atomic particle called the neutron.
거기 보면 핵 안에는 또 다른 구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중성자라고 가리킵니다. 중성.
And 중성자. Here are the number of neutrons.
거기 보면 중성자가 있죠.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Okay.
So this determines the element.
자, 이게 원소들을 핵의 원소들을 결정합니다.
And this is much harder to explain. I'm not going to. There's a variety. The numbers of neutrons is not necessarily exactly equal. Alright.
여러분 그 아시면 보시다시피 이 그 중성자의 숫자는 핵의 숫자하고 이렇게 좀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Okay.
좀 어렵지만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So there you are. Okay. Sometimes the total of this plus this is called the mass number.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 핵에 나와 있는 그런 프로톤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가리켜서 질량수 맞습니까? 질량수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So if you sum, add this plus this, you get what's called the mass number.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프로톤 넘버와 이 중성자 넘버를 더합해서 질량수가 나오고요.
And if you just want the number of protons, it's called the atomic number.
그다음에 그 프로톤의 숫자만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원자수라고 얘기합니다.
Okay, they're just names.
그냥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들 뿐입니다.
All right.
Here we go.
I'm not going to labor this slide, but basically, don't worry about that. It's irrelevant.
No. 저건 관여하지 마시죠.
Basically, the number of protons, the total number of protons plus neutrons, the name of the element.
자,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프로톤 숫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로톤 숫자와 중성자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원소의 이름입니다.
And if you look at you can look at a table, and it's called the periodic table.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소들의 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리켜서 주기율이라고 그러죠? 네,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Okay. Alright. So I'll move forward. Okay. There are 92 occurring elements. I've already said that.
92개의 원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Now this is important. It turns out that if you keep the number of protons constant, you keep the same element. Okay? If you keep adding neutrons, you make what are called isotopes.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그 프로톤을 숫자를 일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물질이죠. 근데 거기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잖아요? 그 중성자 수를 더하면 우리가 보통 동위라 그러죠? Isotopes. 예, 동위 원소를 이렇게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A good example is this. There are two types of uranium.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있는데 이 우라늄에는 두 종류의 우라늄이 있습니다.
The uranium which has 238 protons plus neutrons.
우라늄이 232개의 프로톤과 중성자의 합을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우라늄이 있고요. 우라늄 232라고 보통 얘기하죠.
And there's a uranium which has 235 protons plus neutrons.
그리고 235개의 그 중성자와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라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라늄 235.
So to make this absolutely clear, I'll just to make this absolutely clear, we've got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Now it has 92. Here's another uranium. It has 92 protons.
자, 똑같이 두 종류의 우라늄이 있는데 우라늄이니까 똑같이 그 프로톤 수가 핵이 똑같겠죠? 그래서 92개의 프로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238이고 하나는 235라는 거죠.
143 neutrons.
자, 그러면 여기 빼면 뭐죠? 143개의 중성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146.
146개의 중성자가 있는 겁니다.
Okay. These are called isotopes of each other.
아, 우리가 보통 이걸 할 때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Here's hydrogen.
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proton.
수소 하나 있고 하나의 중성자가 있습니다.
That means there are no neutrons because it's got one proton.
중성자가 아니라
질량수가
1. 예, 질량수가 1. 1.
Hydrogen.
예,
yeah,
수소. 1.
Proton.
하나의 프로톤과
The total number of protons and neutrons is 1.
그 중성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중성자와 프로톤의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Not proton.
그래서 프로톤이 없다, 이렇게, 중성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re are two other types of hydrogen.
근데 다른 종류의 수소가 있습니다.
So how many neutrons does that have, and how many neutrons does that one have?
여기에 중성자가 몇 개 있죠? 하나, okay, let's say one.
Yeah, and
여기는
two.
Okay.
This is called deuterium.
이걸 deuterium이라고 그럽니다.
And this is called tritium.
이걸 트리티움이라고 그럽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But you notice that this one says it's hydrogen. It must be hydrogen.
근데 이거는 수소예요. 수소의 일종이에요.
It says it's uranium. The only difference are the number of neutrons.
이것도 우라늄인데 중성자의 숫자에 달라서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Now, if you add neutrons,
그래서 중성자를 더하면
you make the atom unstable. If you add more than too many, if you add too many neutrons, the atom becomes unstable.
그 중성자를 더하게 되면 이 원자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And that atom then wants to give the neutron away.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여분의 그 중성자를 바깥으로 내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Or if you have more than one neutron, wants to give a lot of neutrons away.
그래서 그 하나 이상의 중성자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중성자를 내보내기로.
That's called radioactive decay.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방사능 감퇴기라고 얘기합니다.
So in other words, when people talk about radioactive decay, they mean an unstable atom is giving away something.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했을 때는 방사능 감퇴라고 했을 때는 이 불안정한 원자가 중성자를 뭐요? 배출해내는 것. 예. 이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This is radioactive.
이것도 방사능.
Radioactive. 예. Because it wants
방사성이라고 그러죠.
This is not naturally stable.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으로 안정기에 있는 그런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is radioactive.
이것도 방사성입니다.
And so is this actually. They're all radioactive.
이것도 방사성입니다.
This is what makes nuclear bombs.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핵 Because it's 핵폭탄을 만들죠.
It's a very efficient. It's efficient way of producing throwing things. This is less efficient. And these two occur together in nature.
They 이 두 가지가 다 이 그 자연 속에서 발견돼 있지만, 요거는 핵폭탄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요거를 핵폭탄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방사성이 쉽기 때문에.
And which one would be?
Well, hydrogen bomb works differently.
수소 폭탄은 좀 다릅니다.
Bombs.
이게
there are two types of bomb. There's a bomb made out of uranium 235.
Yes.
그러니까 우라늄 235로 만드는 그 폭탄 두 종류가 있는데요.
Okay. But there's another bomb where hydrogen is fused to make helium, and that's also that's not radio. That's a different kind of that's called fusion, but and that's more energetic. There's more energy per particle given off.
융합을 했을 때 수소 두 개를 해서 헬륨으로 만들잖아요. 수소 두 개가 합쳐지는 그 퓨전, 융합이 됐을 때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그 이제 핵융합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다른 그런 폭탄의 종류입니다.
So your neighbor Kim Jong Il is busy trying to go from there to there.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기서부터 이 우라늄이 아니라 요 우라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ecause this is efficient for a bomb.
왜냐하면 그 두 번째 235, 우라늄 235가 폭탄 만들기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dirty bombs,
그 다른 사람들이 그 dirty bomb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폭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They pack uranium-238 around the outside because this is highly poisonous to human beings. Both of these are highly poisonous. Uranium is highly poisonous.
우라늄이 굉장히 인간에게 독성을 끼치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쓰레기 폭탄이라고 얘기했을 때 방사능을 238, 우라늄이 238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쏴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Okay, so now you know all about how bombs work.
야, 이제 어떻게 폭탄이 이제 작동하는지 이제 알겠죠?
Alright, so let's I want to invest in you understanding this, not to make bombs, but to understand radioactivity.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방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사성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Okay. Alright. Okay. Alright. So now, and so my point here, isotopes are often unstable. Right.
그래서 동위 원소는 우리가 보통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감퇴라는 것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Alright.
Now, here we go.
That's probably too hard, but nevertheless, there's another one. Okay. There are three ways that an isotope can decay.
이 동위 원소가 감퇴하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Yeah, don't worry about this.
이거는 상의하지 마시고요.
But some of you who've done engineering and physics will realize that was found early on alpha, beta, and gamma particles.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물리학을 존경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의 그 파티클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w, okay, now this is hard to explain. Alright, I have to do this on the board because this is the reason why we think the world is old. Alright.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된 전에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ight.
굉장히 중요합니다.
I promise. Thank you. I promise coffee after this.
네, 제가 여러분 이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커피를 드시도록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Concentrate on the table. 네,
왜냐하면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Let me start this way. If I have a number 292, and I keep subtracting 4. Right, so I'm going to start with the number 92.
자, 숫자 92로부터 4를 계속 빼간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4를 계속 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뺄 수 있겠죠? 4씩 계속 뺍니다.
I keep taking 4 away.
예,
right?
4씩 계속 빼나가는
okay.
거예요.
Now, these numbers are all separated by 4.
자, 이게 4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런
right,
숫자들이.
Let's start with the number 93.
자, 93으로 시작합시다.
And keep taking 4 away.
93에서부터 4씩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숫자들은 4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빼지고 남은 숫자들이잖아요.
These numbers here, this series is different from that series.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의 이 일련 그 번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Okay, do this one.
여기 숫자도 또 봅시다.
They're still different.
네, 다 다르죠? 네.
Now this one. You'll see where I'm going in a second.
Yeah,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뭘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숫자를 썼습니다.
All these numbers are different.
자, 이 숫자들이 다 다르죠? 그쵸?
Let's try this one.
하나 더 해볼까요?
These are exactly the same as those.
근데 여기 보니까 보시죠. 여기서 보니까 요 숫자하고 똑같죠.
네, 요 숫자하고 요 숫자로. 가다가 요 숫자하고 요 숫자로 똑같잖아요. 4를 뺐으니까 네, 4를 더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Start with 92 protons.
자, 4, 92개의 프로톤으로서 시작합시다.
Or 93, 94, 95, 96 protons.
혹은 93, 94, 95, 96 그 이상의 그 숫자의 그 핵을 가지고.
You discover there are only four radioactive series. Okay, possible. Remember, you're throwing particles out. So you've only got four possible. It's true you've got another one up here, but so what? You know, the sequence it repeats itself. Every four times.
그래서 방사성이 방출되는 방법에는 이 네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더 해도 다시 똑같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So there are only four series at the most.
그래서 네 가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 종류의 방사성이 방출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Now you're all excellent students because now comes the crunch.
자 이제 여러분. 아주 멋, 훌륭한 학생이 될 겁니다.
And I'll stop at this point to let you chew over this over morning coffee.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계속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커피와 함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So the total number of protons and neutrons can change by four. That's the maximum that can change. And so there are only four series.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질량 숫자라 그랬죠. 그 질량 숫자는 핵과 그 다음에 핵과 중성자의 수를 합한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요. 이게 네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방사성으로 방출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the maximum possible is 4.
자,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숫자가 4입니다.
Now they're called, they've got names. Thorium series, Neptunium series, Uranium series, and the actinium series. They're called, they're given names.
자, 이래서 방사성 감퇴의 이 네 가지 종류를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thorium, neptunium, uranium, 그 다음에 actinium이라는 그런 네 가지 종류의 시리즈로 방사성이 감퇴가 되는 거예요.
And there is a handout. That's more complicated, so don't worry about it. This I've made it simpler. Right.
제가 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Okay. Now, I just skip through this because it's not necessary. This is not really necessary for the moment. I'm going to leave you with this to think about while you're having coffee.
아, 여러분이 커피 드실 동안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Since there are radioactive isotopes, the Earth can't be infinitely old.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동위 원소,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는 것을 봐서
okay.
지구가 무한정 오래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However, one of the series doesn't exist anymore.
근데 한 가지의 이 시리즈, 방사성이 감퇴한 그 시리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And for that reason, the Earth must be a number of times older than 2 million years.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 특정한 시간에 뭐죠? 특정한 시간 그 이상의 그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그 특정 시간 그 이전의 나이로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오래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Now, let's have coffee while we think about that.
자, 여기 보면 넵튜늄 요 액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예, 네? 측정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 이상의 나이는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이상의
나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머리가 좋아지게 이게 과학까지 내면은